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5월은 1980년에 이시오카 도우루 씨와 마츠키 카오루 씨가 유럽에서 납치된 달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귀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납치 문제 소식입니다. 4월 10일과 11일 히로시마에서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의 외무장관과 EU 상급 대표가 모여서 G7 외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외상회의 후에 발표된 공동성명서 중에서 북조선 부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북조선에서 1월 6일 핵실험과 2월 7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와 이어진 여러 탄도미사일 발사를 매우 강력하게 비난한다. 이러한 거듭된 도발 행위는 지구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 및 안전에 대해서 심각한 위협을 주는 행위이며 몇 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명백한 위반이다. 우리는 북조선에 대해 앞으로 어떠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도 행하지 않을 것, 또한 그 외에 불안정화를 가져오는 행동이나 도발적인 행동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270호가 전회 일치로 채택된 것을 환영하며 북조선에 대해 관련된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 공동성명하에서의 약속을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준수하며 모든 핵무기 및 우라늄 농축 계획 및 플루토늄 생산 계획을 포함한 기존의 핵탄도 미사일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강력한 방법으로 포기하도록 재차 강력히 요구한다. 그리고 우리는 국제사회에 북조선의 핵탄도 미사일 계획이 국제 평화와 안전에 미치는 명확하고 지속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특히 동결의 제2270호를 완전히 이행하고 집행하도록 호소한다. 우리는 2014년 유엔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기재된 것처럼 북조선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는 북조선에 대해 납치 문제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 및 인권상의 우려에 즉시 대처하도록 강하게 요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설명 책임의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처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제31회 유엔인권이사회에서의 북조선인권상황결의 채택 및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북조선의 상황에 관한 활발한 논의를 환영한다. 이상 납치 문제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거주 중인 조선반도 출신에 의한 일본 소개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반도 출신인의 시점에서 본 일본의 문화와 생활, 사회에 대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일본 사회에 대해서입니다. 그럼 들어보시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제 소식이 좀처럼 보도되지 않고 있는 북조선의 조선중앙텔레비에서도 일본의 구마모토 현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하여 보도되었으니 여러분들도 이번의 지진에 대하여서는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열도의 남부에 위치한 구마모토 현에서 지난달 14일 밤 최대 진도 7의 지진이 발생하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지진이 일어나 많은 주택이 붕괴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발생한 일본의 지진에 대한 대처를 보고 일본과 북조선의 차이를 느꼈습니다. 특히 실종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기계와 사람들을 동원하여 방대한 양의 흙을 파헤치며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뉴스를 보면서 일본이 사람의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였습니다. 아베 총리는 구마모토의 첫 지진이 발생한 후 15분도 지나지 않아 보도진 앞에서 결연한 모습으로 자신의 수습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기관리센터와 긴급재해대책본부의 설치, 자위대 파견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진 발생 2시간이 안 돼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대형 지진이 발생한 지 10일이 지난 지난달 23일, 텔레비에서 정부 관계자들과 똑같은 파란색의 작업복을 입은 아베 총리가 대피소를 찾은 소식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아베 총리가 대피소에 들어가 니재민들의 손을 맞잡고 정중한 태도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라고 니재민들을 위로하는 장면을 보았을 때 국가 지도자는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총리가 틀을 차리며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그것도 여성들과 노인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보다 자세를 낮추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에 나는 놀라움과 함께 감동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운 좋게도 지진이 그다지 발생하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어 지면이 세차게 요동치는 공포는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5년 전에 3월 11일 동일본의 태평양 앞바다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16층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지직 하고 건물이 흔들리는 소리와 함께 세찬 진동이 밀려왔습니다.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하여 공포로 땀이 맺혔고 죽을지도 모른다. 제발 그만 멈췄으면 라고 서운하였습니다. 피난 장소를 찾아 정신없이 복도를 달리던 눈앞에 문이 열린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저는 회사 동료에게 빨리 사무실의 책상 밑으로 피난하자고 재촉하였으나 그는 우리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우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하고 생각하면서도 생사를 판가리하는 순간에도 침착하게 행동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일본인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겨우 진동이 멈추고 마음이 안정되었을 때 리성을 잃고 헤덤비던 저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한편 건물 안에 있던 다른 회사 사람들과도 친근감을 느끼는 묘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누구나 같은 운명을 안고 산다는 연대감이 생겼던 것이었습니다. 대형 지진에 의하여 생긴 해일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지만 통곡과 졸귀는 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울음을 삼키는 모습을 텔레비로 보고 저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로가 끊기어 구호물자가 부족하여 식량과 물이 절대적으로 모자란 속에서도 공급하던 음식이 떨어져 자신의 식량이 없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먼저 사겠다고 헤덤비는 사람은 없었고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속에서도 주인이 없는 돈이나 물건에 손을 대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리재민들의 모습에 이것은 미담이 아니라 신화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세계의 사람들이 경탄하였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도 작년 북부 라선시에서 발생한 군물 피해로 수백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주택들이 형체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에 자연재해에 대한 인간의 힘의 한계를 알게 되는 계기로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꾸준히 지진을 연구하여 내진 기술을 개발해 건물의 내진 기준을 조금씩 올려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지진 규모와 비교해도 피해 규모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다른 지역이 여러 차례의 대지진을 이겨낸 것처럼 구마모토 현도 일본의 막강한 경제력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국민이 지지와 성원을 보내는 속에 빠른 시일 안에 훌륭하게 복구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납치 문제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4월 25일 중국 전문가의 견해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교수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저는 중국 북경에 가고 중국 전문가들과 좀 의견 교환한 것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런 것을 좀 통해서 제가 느꼈던 중국 쪽의 견해라고 할까, 시각이라고 할까, 그런 것은 먼저 인상적이었던 것이 역시 중국 눈으로서 볼 때 지난 2월 이후에 북조선의 행동으로 좀 돌아보면 역시 그 앞으로 핵시험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나 뭐 이러한 좀 도발적인 행위를 좀 할 가능성은 적다고, 뭐 많지가 않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이러한 도발적인 행위를 다시 북조선이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신중하게 신경을 좀 쓰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생각하면 좀 중국의 기본 자세가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지난 2013년 2월 달에 북조선이 세 번째 핵시험을 한 후에는 중국 쪽에서는 너무나 강력하게 북조선에 대해서 요구하고 다시 핵시험을 하지 말라고 압력도 많이 가했다고 볼 수 있고, 뭐 이런 가운데서 중국 전문가들이 다 자신감이 있어서 북조선이 더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이번에는 1월 6일 날에 갑자스럽게 북조선이 네 번째 핵실험을 좀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생각하면 앞으로도 다시 할 가능성은 완전히 좀 배제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은 중국의 시각이 따라줬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북조선이 진짜 핵시험을 다시 한번 하게 될 때는 중국 쪽에서 어떻게 대응하는가라고 생각하면 이번에는 너무 강력하게 북조선에 대해서 제재 압력을 한 것은 바를 것 같다라는 그런 인상을 제가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역을 좀 축소하는 거나 중지시키는 거나 그런 것을 좀 지금 중국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런 느낌이까지 이번에 들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강력한 제재 수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지금은 일본, 미국, 한국 쪽에서는 만약에 이 다섯 번째 핵시험을 좀 북조선이 하게 될 때는 원유를 좀 품사하는 그런 수단으로 좀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보다 지금은 중국 쪽에서 생각하는 무역을 좀 축소하는 그런 것은 더 강력한 수단으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원유는 그 가운데 하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북조선에 대해서 만약에 다시 한번 도발 행위를 할 때는 너무 강력하게 압력을 좀 가려고 하는 지금 중국의 이런 의상이 너무 좀 생기고 있다고 저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없다면 이번 단대회 조선노동당 제7차 단대회를 좀 계기로 북조선이 너무 존재 건설에 대해서 집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중국 쪽에서 볼 때도 이런 가능성은 너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존재의 중심에 좀 북조선이 태도를 바꾸는 것은 물론 반영할 수 있고 지지를 좀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거기에 만약에 북조선이 더 적극적으로 대도 변화를 좀 시키고 핵 문제에 관해서 비핵화의 커미트먼트, 비핵화의 약속을 한 것은 다시 북조선이 하게 될 때는 그것은 중국 쪽에서는 너무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북조선이 진행되려고 하는 존재 건설에 대해서 지원, 원조, 협력 그런 것도 좀 해도 된다고 그런 식으로 지금 중국 쪽에서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3자로서 볼 때 요사이 특히 4월 이후에 북조선이 중국을 좀 간접적으로 하는 거지만 비난, 비판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 관심이 큰 문제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중국 전문가들이 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러한 북조선에서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중조 관계가 근본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북조선이 도발 행위를 하지 않고 존재 건설에 집중할까 말까가 너무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에 의한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금주의 한국입니다. 이번 주는 1983년에 히트한 체커스의 기자기자 하토노 고모리 웃다, 톱니 모양 하트의 자장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연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커스의 기자기자 하토노 고모리 웃다, 톱니 모양 하트의 자장가를 들어보셨습니다. 이번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어 지금도 북조선에 억류되어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분들께 메시지를 담아 전하는 일본 정부 제공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구미 씨, 마츠모토 교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오시 씨, 이시오카 토오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info@rachi.go.jp입니다. 팩스는 일본 국가번호 81에 이어서 도쿄 지역번호 3-3581-6011-813-3581-6011입니다. 우편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rachi.go.jp입니다. 또한 각국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매일 세 번, 매주 새로운 내용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부터는 주파수 9950kHz로, 밤 12시부터는 9975kHz로, 그리고 밤 12시 30분부터는 9965kHz로 각각 방송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방송 후루사토노 카제, 고향의 바람도 매일 세 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 30분부터는 9950kHz로, 밤 11시 30분과 밤 1시부터는 주파수 996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